난 착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천사는 아니지. 나는 종종 죄를 짓기도 해. 그렇다고 악마는 아니야. 나는 그저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누군가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있는 작은 소녀일 뿐이야.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그 소녀는 네. 어디에 나오는 소녀예요?
아, 마리는 먼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우리 바로 이게 인간이죠. 때때로 죄를 짓고 때때로 선을 행하죠.
네. 마리는 먼로의 오프닝으로 시작한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시간, 장소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는 뮤지컬 어쌔신의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댄 포걸버그의 런거 듣고 올게요.
우리는 때때로 착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도 악마도 아닌 인간입니다. 인간의 다채롭고 솔직한 모습들을 가감없이 생생하게 드러내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점점 청취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데카메론.
아, 그래요?
네. 네. 보카치오가 평생 존경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보카치오는 평생 두 사람의 위대한 스승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네. 물론 단테입니다. 한 네. 50년 정도 선배죠.
네.
그래서 이 단테가 쓴 코미디를 읽고 이거는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다. 이런 극찬을 하면서 거기에 신곡 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바로 보카치오입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지금 우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네? 단테가 이 신곡을 쓴 때의 나이가 35세 전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곡이 처음 시작할 때가 가슴을 울리는데 나는 인생의 중반에서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네 이렇게 시작하죠.
네.
그 당시에 인생의 중반은 35세 정도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을 쓸 때 나이가 이 35세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자기들의 대표작들이 인생의 중반에서 쓰여졌었어요. 그래서 이 보카치오는 자기의 만년의 단테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독자들, 청취자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전전긍긍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단테를 존경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5세 전후에서 또 위대한 한 사람의 인문주의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페트라르카입니다. 페트라르카를 만나기 이전에 보카치오는 어쩌면 너무도 세속적이고 재빠르고 그런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진중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을 만나게 되면서 인문학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네.
이렇게 좋은 작가로 성장하게 되죠.
네. 단테 신곡하고 데카메론은 인곡이라고도 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테의 네. 위대한 그 백곡의 시죠. 그러니까 사실 공고롭지만 이 데카메론은 10개의 10일 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하루에 10개씩 해서 이제 100개의 이야기로 채워지잖아요.
예.
단테의 신곡도 100곡입니다.
오.
그러니까 지옥편 33편, 연옥편 33편, 그리고 천국편 33편, 그럼 99편인데
예.
지옥편에 총체적으로 다 설명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100곡이 되는데
네.
그래서 100개의 시 그리고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100개의 이야기 이렇게 돼 있죠. 이 신곡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자기의 이상형으로 삼았던 연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단테의 경우는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연인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얘기해요. 단테 신곡 속에 이렇게 나오는데 내 여인이 인사할 때 한껏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여 누구든 혀를 떨며 굳어지고 눈들어 쳐다보지 못하네. 이건 이제 단테의 소네트 중에 한 건데
네.
이 베아트리체를 보면서도 이거를 인간의 여인으로 보지 않는 거죠. 아. 천상의 여인으로 보는 네. 이 중세적 시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카치오가 극찬을 하면서 이건 신의 노래, 신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인곡이라는 이야기로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평가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탈리아의 문예주의자이기도 한 데상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 데카메론을 단테의 신곡과 대비해서
네.
이거는 인간의 노래다. 그래서 이제 인곡이라는 인곡이다. 이야기를 이제 붙여주게 되죠.
자, 이제 신곡과 인곡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퀴즈로 넘어갈게요. 신곡에서 지옥과 연옥, 천국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은 로마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보카치오가 그의 무덤을 찾아가서 문학가가 될 것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누구일까요? 보기 1번 베르길리우스, 2번 호라티우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고 세 분께 서예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신곡에서 지옥과 연옥, 천국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은 로마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보카치오가 그의 무덤을 찾아가서 나는 문학가가 될 것이다 라고 결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베르길리우스, 2번 호라티우스. 자,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데카메론 7번째 날 중에서 8번째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둘 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상대방을 골탕을 먹여요. 그러면 먼저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7번째 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옛날 아리미노 거리에 부자 상인이 살았는데 그는 아름다운 부인과 살며 질투심이 강해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잘해줄수록 어떤 남자나 이런 싹싹한 미인을 좋아할 텐데 하는 걱정이 들었던 거죠. 질투로 눈이 어두워진 남편은 아내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축제건 결혼식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창문으로 얼굴을 내미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던 부인은 급기야 남편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고야 말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대인데 마침 옆집에 필리포라는 활달하고 잘생긴 청년이 살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벽면을 여기저기 살피다가 조그만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구멍은 청년이 자는 방과 통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부인은 청년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마음을 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청년은 기뻐하며 자기 쪽 구멍을 넓혀서 부인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감시가 심해 그 이상은 어려웠죠.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부인은 남편에게 성당에 가서 고해를 하게 해달라고 했고 남편은 부인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궁금한 마음에 이를 허락했습니다. 약속한 날, 부인은 신부로 변장한 남편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남편을 알아보았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최근 어떤 신부와 사랑에 빠졌고 그 신부가 밤마다 찾아온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남편도 같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신부님. 저도 그분이 어떤 재주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말씀이 침실 앞에서 기도를 외면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다고 합니다. 남편이 잠들면 문을 열고 들어와 저와 잠자리를 하죠.
남편은 부인을 돌려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 그 신부와 부인을 혼낼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자고 들어올지도 모르니 먼저 자라고 하고 칼을 품고 아래층 방에 숨었습니다. 부인은 그 사이에 필리포를 불러들였습니다. 남편이 망을 보는 새 청년은 지붕을 타고 들어왔죠. 이렇게 몇 날 밤을 남편은 추위에 떨며 망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힘들어서 더는 망을 볼 수 없게 된 남편이 아내에게 대체 무슨 고해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신부로 변장한 거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 것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신은 질투에 눈이 어두워서 고지 곧대로 믿고 당신밖에 모르는 아내를 의심한 거죠.
이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날 중에서 다섯 번째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남편은 아래층, 아내는 지붕.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요 낭독하는 걸 듣고 보니까는 이거는 남편의 질투가 너무 심해서 생기는 원인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대단히 그 데카메론을 이렇게 벌어지고 있던 14세기 중엽의 피렌체, 네. 이탈리아 이쪽을 예. 이해하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종교가 지배하고 성직자들이 지배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권력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패하고 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위선과 기만을 벗겨내는 것이 이 복가치호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죠. 이 데카메론을 네.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 서로 존중해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한쪽이 지나치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그 반대쪽이 죽어 지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억울하고 그리고 뭔가 통로를 찾아야 되는 예. 자기의 욕망이 부글부글 속에서 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예.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골탕을 먹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 바로 앞에 나온 얘기도 질투심 많은 남편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그 부분은 뭐가 담겨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의처증이 있는 네. 남편이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의심하는 남편을 우물에 돌을 던져가지고 자살하는 척해가지고 골탕을 먹이는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주제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곱 네. 그러니까 10개의 날들이 각각 하나씩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째 날하고 아홉째 날의 주제는 자유 주제예요. 아무거나 얘기해라 예,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둘째 날에는 많은 갈등과 고뇌를 겪고 난 다음에 행복한 끝을 맺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그렇죠. 이제 주제를 주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나라는 갈망하던 것을 획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넷째 날에는 불행한 결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다섯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넷째 날과는 반대로 그 사랑의 결실이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라.
네.
그 여섯 번째 날에는 재치를 이용해서 교묘한 응답을 해서 위기를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과 여덟째 날, 이제 오늘의 주제죠. 오늘의 예. 주제는 부부 간에 예. 또 남녀 간에 서로 속고 속이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열째 날이 되는 마지막 날에는 고상하고 관대한 주제나 영혼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제 대체적으로 이 데카메론의 각각의 이야기마다 이제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셋째와 일곱째 날의 이야기들
네.
그리고 사람으로 따지면 네이필리에와 디오네오가 이제 주제해서 예.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읽을만하다라는 이제 평들을 받고 있어요.
네, 예, 재밌는 얘기 디오네오가 굉장히 잘해요. 성이 좋더라고요.
세 명의 이제 예. 남자 중에서 아름다운 남자 중에 이제 그려져 네. 있죠. 네.
자,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른 건 생각하지도 못하는 남자들의 단순함 여기에 근데 두 눈을 빤히 뜨고도 아내에게 번번이 골탕 먹는 남편의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아카야의 가장 오래된 도시 아르고스에 니코스트라토스라는 귀족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들어 리디아라는 아름다운 귀부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귀족에다 부자인 그는 사냥에 심취하여 개와 매를 많이 길렀답니다. 이 귀족은 하인 가운데 피루스라는 기품 있고 잘생긴 청년을 특히 아꼈는데 리디아 부인도 그만 이 하인에게 연정을 품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밤이나 낮이나 피루스를 열망했지만 마음을 전할 길을 찾지 못해 고민하다가 신복 하녀를 불렀습니다.
루스카,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하니? 내 마음속은 온통 피루스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피루스에게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
하녀는 걱정 말라고 한 뒤 피루스를 만나서 부인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피루스는 깜짝 놀라며 자신은 주인 어른의 믿음을 배반하고 싶지 않으니 그런 말 말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리디아 부인은 낙심천만했으나 하녀에게 다시 한번 애써달라고 청했습니다. 하녀는 다시 피루스를 찾아가 부인의 마음이 진정이니 제발 부인을 절망에 빠뜨리지 말라고 달랬지요. 안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던 피루스는 그렇다면 부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나를 시험해 보는 것일 수도 있으니 부인이 내가 원하는 세 가지를 성취하면 그 말을 믿겠다고 하렴.
그러면서 피루스는 니코스트라토스가 보는 앞에서 그가 아끼는 매를 죽일 것, 그의 수염을 한 줌 뽑아올 것, 니코스트라토스의 튼튼한 이를 하나 뽑아 가져올 것, 이 세 가지 과제를 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인은 걱정했지만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녀를 보내어 그의 요구를 가능한 한 빨리 들어주겠으며 남편 앞에서 피루스와 사랑의 행위를 하되 남편이 그것을 환상인 양 믿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니코스트라토스가 귀족들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인은 남편이 아끼는 매를 패대기쳐 죽였습니다. 어리둥절한 남편과 귀족들 앞에서 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새는 남편이 나와 함께할 시간을 오랫동안 빼앗았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들판으로 나가서 매와 시간을 보냈죠. 매일 침대에 쓸쓸히 남겨진 제 심경을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모두 부인의 행동이 지당하다고 말하여 이 일은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인은 니코스트라토스와 침대에 누워 장난을 치는 척하며 남편의 턱수염을 한 움큼 뽑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제만 남았습니다. 고민하던 부인은 이 문제도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당시 집에는 다른 귀족의 자제 두 명이 귀족다운 예의범절과 교양을 익히고자 니코스트라토스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 두 소년을 불러 주인의 입에서 악취가 나니 시중 들 때에 고개를 뒤로 젖히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아 남편에게도 실은 당신 입에서 악취가 난다고 했죠. 남편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자 부인은 자기가 충치를 빼주겠다며 남편을 식탁 위에 눕혔습니다. 아픔으로 발버둥 치는 남편을 하녀에게 붙잡게 한 뒤 인정사정 없이 쇠 집게로 생리를 뽑았죠. 남편에게는 미리 준비한 썩은 이를 보여주고 말이죠. 이제 피루스는 부인의 사랑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을 실천할 방법이었습니다. 부인은 꾀병을 칭해 남편과 피루스에게 부축하여 정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루스에게 나무에 올라가 배를 떨어뜨려 달라고 했죠. 물론 그 전에 피루스와 어떻게 할지 모의한 상태였습니다. 피루스가 나무 위에 올라가 배를 떨어뜨리다 말고 말했습니다.
나리마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제 앞에서 그러시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런 짓을 하시려거든 방으로 가시죠.
니코스트라토스와 부인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며 피루스를 다그쳤습니다. 피루스는 나무 위에서 보니 주인이 부인 위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니코스트라토스가 기어이 나무 위로 올라갔고 부인은 나무 아래에서 피루스와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니코스트라토스가 깜짝 놀라 욕설을 퍼부으며 내려오자 나무 아래에 있던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각자 얌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러고 보니 니코스트라토스 역시 자기가 환상을 보았다고 믿게 되었고 부인은 당장 배나무를 잘라 수모를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비는 남편을 용서해주며 자기를 의심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 잘 듣고 왔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아끼던 매도 잃어버리고 수염도 한 움큼 뽑히고 거기다 또 생리까지 뽑았어요. 아, 남편이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게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좀 너무했어요.
그러니까 예. 읽으면서 네. 이게 속으로 욕도 하고 막 예. 이러면서 이제 읽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보면서 좀 심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아무리 저 일곱 번째 날, 여덟 번째 날에 그 부부간에 속고 속이는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야, 이건 정말 저도 읽으면서 너무 안 돼서 모든 분들이 아마 남편분한테 동정표가 다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의 여성들 지위가 좀 변했나요? 어떨까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이 속에 나오면 뭐 남 여자가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 이제 이 이야기는 아주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이고 네. 반대로 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여인들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네.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지위보다 훨씬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네. 여인과 아이들은 전부 다 전리품 수준으로 그렇죠. 전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남편과 아내도 남편 못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그 곤혹스러운 상황에 많이 처했을까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네. 이 데카메론 속에는 그렇게 당하는 아내가 아주 통쾌하게 보복을 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니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예, 화끈했던 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퀴즈 다시 내드립니다. 신곡에서 지옥과 연옥, 천국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은 로마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보카치오 역시도 그의 무덤에 찾아가서 문학가가 될 것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누구일까요? 1번 베르길리우스, 2번 호라티우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서예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신곡에서 지옥과 연옥, 천국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데 보카치오도 이 사람의 무덤에 찾아가서 문학가가 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베르길리우스, 2번 호라티우스. 자, 정답 기다려보면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볼게요. 아, 일구어로의 우노 징가로, 마음은 집시, 나다의 노래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 읽기를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서예 문집에서 나온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읽고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이걸 느꼈는데 보카치오가 여자 마음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보카치오가 네. 여자한테 진짜 많이 채였거든요. 그전에 얘기했지만 그 나폴리의 공녀, 왕녀죠. 네. 왕녀인 마리아.
마리아.
아, 마리아. 예. 근데 그 마리아가 아주
정숙한 여인이
정숙한
아니야.
여인이었으면 좋은데 네. 이 여인이 그 문 남성들과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그 아프고 질투와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괴롭고 상처를 받았겠어요. 사실은 이 보카치옥에 있어서 이제 여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정말 맑고 신선하며 달콤한 물가 거기 네 개만 여인으로 보이는 그녀 아름다운 자태를 드리우네. 이건 이제 페트라르카의 시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이 페트라르카나 보카치오에게 이르게 되면 이 여인들은 손으로 잡고 만지고 같이 떠들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새 속의 인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꽃다로 돌아다닐 적에 그녀를 내가 보았고 그녀의 손을 만질 것 같았고 이런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그녀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나를 좋아할 건지 나를 싫어하는 건지 저렇게 이야기할 때 저 속에 숨은 뜻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계산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를 하나하나 아름다운 소네트로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네.
이미 이제 보카치오는 여인의 예. 그 마음을 읽는 도사가 된 것이죠. 네.
도를 많이 닦았나 보다. 수양을 많이 했나 봐요. 자, 다시 책 속으로 이어볼게요. 서로 속고 속이는 속임수가 판치는 세상인데 그중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저 장난을 치기 위한 속임수도 있었어요. 누가 돼지를 훔쳤나 하는 맥락을 읽어볼게요.
필로스트라토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칼란드리노와 그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나는군요. 칼란드리노와 브루노, 부팔마코가 어떤 사람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칼란드리노는 피렌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내가 지참금으로 가지고 온 작은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해마다 돼지 한 마리를 키워서 섯 달이 되면 잡은 뒤에 소금에 절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칼란드리노 혼자 돼지를 잡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칼란드리노의 농장 근처에 사는 신부를 찾아가 나흘간 묵기로 했습니다. 이 신부는 이들의 친한 친구였죠. 두 사람은 신부와 함께 칼란드리노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날 돼지를 잡았습니다. 칼란드리노는 자신이 잡은 돼지를 두 친구에게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브루노는 부인에게는 도둑 맞았다고 하고 이 돼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멋지게 놀자고 꼬드겼으나 칼란드리노는 그러면 아내에게 쫓겨난다며 거절했습니다.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이 돼지를 훔쳐내기로 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신부에게도 알렸습니다. 브루노가 말했습니다.
칼란드리노는 공짜를 좋아하니 술집으로 데려가 거기서 신부님이 세 많은 채 하면 공짜 술이라고 엄청 마시고 취할 겁니다.
과연 마음껏 술을 퍼마신 칼란드리노는 집에 돌아와 문단속도 하지 않고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칼란드리노의 집에 숨어들어가 돼지를 훔쳐서는 신부의 집에 가져다 놓았죠. 다음날 칼란드리노는 돼지를 도둑 맞았다며 울부짖었습니다.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짐짓 칼란드리노의 집에 들러 동태를 살폈습니다. 이들은 진짜로 도둑 맞았다고 우는 칼란드리노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분명 이 근처에 사는 자가 훔쳤을 테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빵과 치즈점을 쳐보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 그 자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생강 환약과 고급 베르나치아 포도주를 먹으러 오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아마 오지 않고는 못 베길걸. 그리고 생강 환약도 효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서 브루노는 돈만 주면 자기가 피렌체까지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칼란드리노는 40솔디를 선뜻 내놓았습니다. 브루노는 피렌체 약국에 가서 잘 익은 생강을 사서 환약 두 알을 만든 뒤 그것에 다시 알로에와 설탕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환약이 바뀌지 않도록 표시를 한 뒤에 포도주 한 병을 사서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장에 일하러 온 피렌체 젊은이들과 동네 농민들이 성당 앞에 모이자 브루노가 나서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돼지를 훔친 범인은 이 환약을 삼키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쓴맛에 토하고 말 겁니다.
그리하여 칼란드리노를 포함하여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한 줄로 늘어서서 환약을 받았습니다. 물론 브루노는 칼란드리노에게 표시해둔 환약을 주었겠죠. 환약을 단번에 입에 넣고 씹던 칼란드리노는 알로에의 쓴맛을 참지 못하고 뱉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브루노는 알로에를 넣은 환약을 칼란드리노에게 다시 먹였습니다. 칼란드리노는 눈물을 흘리며 참아보려 했으나 결국 이것도 뱉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칼란드리노에게 돼지 도둑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팔마코도 합세하여 돼지 판 돈으로 술을 사기 싫으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브루노 역시 언젠가 검정 돌을 찾는다고 자기들을 무뇨네까지 데리고 가 바보로 만들더니 또 속이려 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수탉 두 마리를 내놓지 않으면 자네 부인에게 다 불어버리겠네.
칼란드리노는 수탉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금전적 손해에다 누명까지 쓴 칼란드리노를 내버려 둔 채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갖고 피렌체로 돌아갔답니다.
잘 듣고 왔고요. 이야기 속에서는 칼란드리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 거다 그랬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악당이죠. 악당? 악당이 아니라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야. 네.
악당 친구인 브루노와 부팔마코에게 예. 이제 된통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약간 좀 어리석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바보는 아니고 성실하면서도 아내를 무척 두려워하는 이런 이제 인물이죠. 이제 이 데카메론 속에는 이 칼란드리노 시리즈가 몇 개가 있어요. 또
예,
이거 말고도.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란드리노와 마법의 돌 네. 같은 게 있고요.
예.
이제 이 주제에 또 가짜 부족으로 여자를 이렇게 어떻게 꼬시려고 하다가 아내에게 들켜가지고 더 혼나는 이런 이제 어리숙한 남자.
네.
그러나 알 건 다 알아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아내 몰래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거 잘 되면 좋은데 그것도 들켜가지고 혼이 나는
어리버리하구나
그런 이제 인물로 이렇게 네.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 친구들한테 지금 된통 당하게 된 거죠.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예, 이것도 좀 안 됐어요.
돼지도 뺏기고 지금 거기다가 암탉까지 두 마리.
그러게 덤으로 더 뺏겼어요. 네. 나쁜
적당히,
사람들이야.
적당히 예. 끝을 내면 좋은데 뭘 자꾸 그 감추려고 하다가
그래. 예. 예, 여러분들 지금 데카메론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신곡에서 지옥과 연옥, 천국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은 로마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보카치오도 이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서 문학가가 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베리길리우스, 2번 호라티우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서해 문집에서 나온 데카메론 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네요.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좀 골탕 먹이는 게 좀 이것도 심하다 싶었는데 일단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봅니다.
그런데 얼마 뒤 부인의 애인이 그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부인은 눈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충성스러운 하녀는 지나가던 학자를 보고선 부인에게 강신술을 써서 애인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학자 청년이 잘할 테니 한번 부탁해보자고 했습니다. 하녀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학자는 마침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다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는 직접 만나서 알려주겠다고 하여 부인과 만났습니다. 부인은 과거 일은 까맣게 잊고 도와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학자가 말했습니다.
부인, 그 애인을 대신할 노수의 인형을 만들어 보낼 테니 밤에 혼자 알몸으로 강물에 들어가 그 인형과 목욕하십시오. 7차례를 해야 합니다. 목욕을 하고 난 뒤에는 알몸으로 나무 위나 빈집 지붕 위에 올라가 인형을 들고 북쪽을 향해 내가 써줄 기도문을 7번 외우세요. 그러고 나면 아름다운 아가씨 둘이 다가올 겁니다. 그 아가씨들에게 당신의 소망을 말하세요. 이때 반드시 상대방 이름을 정확히 말하세요. 아가씨들이 돌아가면 당신은 옷을 입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애인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 겁니다.
부인은 자기 소유의 농장 옆에 적당한 강과 빈 탑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시킨 대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자는 아무렇게나 쓴 기도문을 부인에게 보냈고 부인은 즉시 하녀를 데리고 농장으로 갔습니다. 물론 학자도 그 근처 친구 집에 갔지요. 부인은 밤이 되자 혼자 알몸으로 인형을 들고 탑으로 걸어갔습니다. 학자는 탑 옆 숲 속에 숨어 이 모양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인의 아름다운 자태에 잠시 갈등이 일어났으나 분노를 되새기며 결의를 다졌지요. 부인은 탑 위로 올라가 기도문을 외웠고 학자는 살그머니 부인이 타고 올라간 사다리를 치웠습니다. 부인은 학자가 시킨 대로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가씨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부인은 탑 아래로 내려오려고 했으나 사다리가 없어진 걸 알고 쓰러져 울었습니다. 아무리 학자를 욕하고 원망해도 소용없었죠. 이윽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아래쪽을 쳐다보다가 나무 밑에 있던 학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인은 학자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이제 할 만큼 하셨어요. 지난번 일은 당신이 편하실 때 얼마든지 보상하겠어요. 제발, 제발 내 명예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잠시 학자의 마음은 복수의 쾌감과 연민 사이를 오갔으나 복수심이 더 강했습니다.
당신의 명예가 그토록 소중하다면 지난번에 당신의 팔에 안겨있던 사내에게 부탁하지 그러십니까? 당신은 교활하게도 뒤로는 나를 욕하면서 달콤한 말을 내뱉고 있으나 내 지성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천한 여자는 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거기서 그토록 내려오고 싶다면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목뼈가 부러져 지금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점점 더 높이 떠올랐고 부인은 추위만큼 햇볕도 견디기 어렵다고 다시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는 자기를 괴롭혔던 추위를 생각해보라며 냉정히 대꾸한 뒤 하인에게 탑을 감시하라고 하고 자기는 친구 집으로 가버렸죠. 절망에 몸부림치다 잠이 든 부인이 눈을 떠보니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부인의 연약한 몸에 온통 물집을 만들어 놓고 파리와 등에 같은 곤충들까지 드러난 피부를 공격했습니다. 이제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심한 갈증까지 겹쳐 부인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학자가 다시 탑으로 왔습니다. 부인은 마지막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그러나 학자는 더 독하게 뿌리쳤습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었습니다. 학자는 이만하면 되었다 여기고 부인의 옷을 가져오게 하여 부인의 하녀에게 주었습니다. 하녀는 두려움에 질려 그 옷을 들고 학자가 일러준 탑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때 부인 농장의 소작농도 탑 아래를 지나가다가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하녀는 소작농이 세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부인의 처참한 몰골을 목격하고 울었습니다. 옷을 입은 부인은 소작농의 부축을 받아 무사히 내려왔으나 하녀는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굴러떨어져 허리뼈가 부러졌어요. 부인과 하녀가 풀밭에 앉아 울고 소작농도 두 사람이 가엾어 울었습니다. 소작농은 형제와 아내를 불러 널빤지에 두 사람을 태우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 와중에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얘기했다죠. 일이 있은 뒤로 부인은 애인의 일은 잊고 사람을 사랑하거나 속이는 일을 신중히 여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놀릴 때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그 상대가 학자일 때는 말이죠.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끝부분에 들어보니까 상대가 학자일 때는 놀릴 때 조심해라. 학자라 자존심이 더 세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예. 내가 잘 해줬는데 머리가 없는 건 아니죠. 우선 머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머리를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한번 당하게 되면
네.
보복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주 지능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는 거죠. 엉뚱한 아까 그 돼지치기처럼 그런 어리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오늘 이야기 네 편 낭독했죠, 운철 씨.
네.
예. 그러면 선생님 오늘 네 편 낭독한 거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세요?
학자 얘기 난 괜찮은 것 같은데.
학자 얘기 괜찮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네 편밖에 안 했는데.
예.
이 일곱째 날의 여덟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못했는데
꼭 하고 싶으신 거
이게 또 예. 재밌어요.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럼 대충
발가락에다 네. 끈을 달아놓고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네.
이제 남자가 부부가 있는데
네.
근데 남편이 워낙에 지독한 의처증에다가 또 포악하고 구타하고 뭐 이런 폭력적인 남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달아가지고
예.
창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트려 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내 이 애인이 찾아와가지고
예.
한밤중에
예.
이제 그거를 잡아다니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판단하기에 자기 남편이 완전히 골아떨어지면
네.
그러면 이제 세상 모르고 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번 그 재밌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남편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그 끈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끈을, 예. 네, 끈을 이제 아내 발에서 딱 빼가지고 자기 발가락에다 묶어놓고.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이걸 잡아다니는데 네. 신호가 온 거죠. 자기 발가락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무기를 들고 내려가가지고 이 격투가 벌어지고 도망가고 야단이 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에게 와가지고 온갖 이제 폭력을 다 행사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네.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거든요.
예. 피했어요.
그래서 예. 자기에게 신복인 그 여하녀가 있는데 네. 여하녀에게 달랬어요. 내가 너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줄 테니까
예.
오늘 하루만 좀 넘어가다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침상에서 빠져나오고 그 한여를 자기 침상에다 이제
네.
해놓고 이불을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가지고 오자마자 다짜고짜로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실신이 된 상태가
네.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내의 집으로 가요.
네.
그래 말하자면 이제
친정
그 아내의 친정이 되는
네.
거죠. 거기 가가지고 오빠들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네 아내가 이렇게 네 동생이
폭로를 했어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혼을 내줬다.
네.
너 도로 데려가라.
네.
그래가지고 내 현장을 한번 목격해라. 이거 자기 그 시댁 식구들을 다 데리고 시댁 식구가 아니 친정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의 생각은 자기가 흠씬 때려줬기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부은
그랬겠죠.
아내가 거기에 앉아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왔단 말이죠.
네.
와서 보니까 아내는 멀쩡한 거예요. 그 한여는 이제 다른 데로 이미 도피를 시켰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남자가
네.
나한테 이 모든 거를 이렇게 그 무고죄에 해당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한테 한다.
네.
당신이 나를 때렸다고 그러지만 내가 어디 때린 흔적이 있고 맞은 흔적이었냐. 도대체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냐. 어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증인이 있는 데서 그게 폭로가 됐기 때문에
네.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이 남자 말을 안 믿어.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
젊은 자기 그 연인하고
네.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덟 번째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도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청소년 때 이거를 읽었는데 이 발가락에 끈을 달아가지고 잡아다닌다는 착상이 너무 재밌는 거라.
뭐 저 이렇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그 당시에 그 사춘기의 소년에게는 그게 이 이미지가 이렇게 딱 잡혔던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은 서로 부부간의 속고 속이는 이야기로 꾸며봤고요. 내일도 데카메론 이어집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쉬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한불 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 맥스 샴푸, 서해문집에서 데카메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브로드웨이가 인정한 최고의 작곡가 스티븐 손드하임의 명작 뮤지컬 어셋인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오늘 퀴즈를... 전 정말 고품격 퀴즈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 들으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힌트가 별로 없었고
예.
또 느닷없이 단테가 나와서 여러분들 좀 당황할지 모르지만 보카체오를 이해하려면 또 단테를 전혀 모르면 또 안 되죠.
그런데
그렇죠.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과 연옥을 갈 때 안내자로 나왔던 분은 로마 최고의 시인인 메르길리우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천국에는 안내자로 못 가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베아트리체가 안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오늘의 정답은 메르길리우스입니다.
예. 예. 정답 맞추신 분들 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요.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온철 씨
네.
오늘 낭독 감사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구였습니다.
구은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